6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욥기서 42장 5절 6절 욥기서만 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두 눈으로 당신을 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욥의 환난과 살 소망까지 끊어진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 마침내 하나님부터 욥의 믿음을 인정받는 현장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그의 환난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성경을 볼 때 그 환난 뒤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환난이라는 풍문을 통해 그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그의 고백과 같이 그의 신앙이 성숙한 경지가 돼서 이 하늘의 경지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늘에 계신 자신의 고엘인 대속자요 증인이요 아버지 옆에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엘에 대한 간절함은 비록 자신의 육체가 썩은 후에도 구속자이신 예수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며 마지막 때 부활의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이 확고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본인뿐만 아니라 읽는 저희들도 느낌을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난의 결말을 오늘 본문과 같이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결말을 욥이 환난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두 배로 이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결말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이 말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목적, 완성, 궁극적인 성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욥에게 환난을 주신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의 완성이었어요. 환난 전에 욥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주께 대하여 어떤 분이라고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귀로 듣는 지식과 가르침의 근거에 의해서 자신이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환난 후에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실체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은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질문과 또 왜 내가 지금 이 환난을 받고 있는지 이해를 시켜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모든 질문과 기도의 내용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저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는 나의 체험하는 신앙이 바로 이 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봤고 만났고 만진 바가 된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3년을 주님을 따라 다녔죠. 분명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 자신의 이해 범위 안에서 주님을 가두고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대했죠.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왜 죽습니까? 말이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 정말 너밖에 없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보다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하는구나 말씀했잖아요. 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 눈으로 주님을 체험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사랑합니다. 대답을 하죠. 근데 세 번째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베드로의 세 번째 답은 뭐였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주님께 맡기는 대답으로 베드로의 신앙은 바뀌었습니다. 바울 이전의 사울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지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율법을 다 쓰레기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일 고상한 고귀한 지식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바뀐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신앙의 궁극적 목적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하나, 그거로 만족하고 그거로 끝이라는 신앙의 경지에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 바로 이것이 신앙의 끝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단순한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만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떠나서 살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산 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27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찾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찾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보기만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그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감추시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와 주시는 평강도 떠난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구절 보지만 다인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안 구하고 있는지, 구하지 않아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으로 살고 있는지. 다윗은 늘 그것을 마음 가운데 체크업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지금 날 보고 있는 건가? 야, 이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있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얼굴을 숨기셨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의 마음에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뭔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제발 좀 돌이켜서 좀 저를 돌아보시고 제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 말씀이 시편 51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의 그 내용을 범한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얼굴 가린 거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놓으니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얼굴 저한테 돌리지 마세요. 제 죄 이제 압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 얼굴 돌려주세요. 다윗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였죠. 근데 그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압니까? 시편 27편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많이 청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쉽게 공동문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면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강대한,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받았지만 얼마나 문자적으로나 표면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의 단 하나 소원은 뭐 내 목숨 연장하세요 뭐 이거 아닙니다. 단 하나 소원, 그저 날마다 하나님 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일이 늘 그 나라 갈 때까지 있기를 원했다. 우리가 성경 전체 봐도요, 다윗같이 이런 기도로 고백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볼 때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제사장입니까? 뭡니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죠.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야.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은. 근데 다윗의 장막에 법궤를 모셔다 놓고 다윗이 날마다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어요. 성소 지성소가 없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야.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다윗은 날마다 들어가. 왜? 받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보이는 성전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저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여기 우리 가운데 무슨 지성소 성소 갈라졌습니까? 휘장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비록 육신적으로 연로하셨지만 아, 목사님 우리 철회 한번 하죠. 그런 마음 좀 나오길 바래. 아,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스몰 처치래. 맞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내용을,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내용을 저나 여러분이나 늘 마음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에 그 내용이 빠지지 않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맨날 보는 게 꿈이야, 소망이야. 그러더니 가만히 서니까 아, 내가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 얼굴을 못 보는구나. 내가 의로운 중에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구나.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표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죄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 모습 배울 때 내가 죽든지 눈을 뜨고 지금 살아서 또 하루를 새로 만나서 새로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 없어도 내가 눈 딱 뜨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거로 끝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그분 딱 나와 1대1 하나님 나 그건 끝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했다는 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늘나라 가죠. 계시록 22장에서 결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니야.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내용은 못 봤지만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안 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신 게 많잖아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게 무엇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기적과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보았지만 그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보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러니까 너 저 바위 틈승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한 손으로 머리를 누르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등 뒤를 보게 하셨다. 그때 놀라운 게 뭐냐? 그게 민수기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장에 출애굽기 34장에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모릅니다. 밑에 있는 백성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어? 얼굴 광채가 났다고 말이야.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튼 얼굴을 봤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했습니까? 자기 겉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앞에 거듭나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았단 말이야. 생명이 보존됐다.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신약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이 날마다 아버지의 아버지 기도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압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다음 절에 그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비춰줬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광을 빛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깨달을 수 있겠다.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굴 만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예수의 얼굴을 본 자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형상이나 얼굴이나 같은 내용이 됩니다. 분명히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왜냐?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는 자에게는. 그 영광이나 얼굴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럼 이건 뭐예요? 구약 때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진 면목을 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봤다. 그러나 진 면목을 보지 못했어.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영광과 얼굴과 그 위엄과 임재를 다 드러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로 바꾸어 주시는 일이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과 똑같은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아들의 자격을 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제일 큰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다음부터 다 작은 아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과 아들의 형상으로 바꿔주는 일이 성경에 지금 보니까 미리 만세전부터 예정이 되었다. 그럼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모세가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 이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후부터는 이 회막에 들어갈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우리들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모세의 받은 영광,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거 그 이상으로 더 큰 영광을 너희들이 받게 되어 있다라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분명 율법 때 구약 때도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때요? 겨우 희미하게 비치는 영광이에요.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우리가 받음으로 이제 모세가 받은 종의 영광보다 아들의 영광이 더 크고 이제 마지막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로 오실 때 받는 그 영광이 또한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뭐 지금 그냥 바람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얼굴에 광채만 아니라 그가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빛나는 옷으로 씌워졌다라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아주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 아들 차원의 영광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미리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까 예수님이 해같이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믿게 되면 이러한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 내용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얼굴을 이제 다시 오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일이 있다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은 안 나타났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면 그때는 아들의 영광,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럼 지금 아들의 영광, 아들의 내용, 형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아버지가 올 때는 이젠 우리가 아들의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그와 같이 또 바뀐다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 다 올라갈 때 뭐라고 돼 있느냐? 우리가 땅의 왕이죠. 왕 같은 제상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과연 예수의 형상, 예수의 광채, 아들의 형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교묘한 전략을 씁니다.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그 찾지 않게, 사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지금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속삭여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이 있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거 육신을 위한 양식, 너희 감정을 기쁘게 하는 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맞아. 그러나 네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먼저 너의 안위와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 분명 하나님 나라에 가. 그때까지 먹고 사는데 준비를 해야지, 해야 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식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모함을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질 양식, 세상의 명예와 쾌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대신 세상의 얼굴을 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을 놓고 경고를 해요. 뭐라고 그랬냐?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공동문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자들 놓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네 뱃속을 챙기는 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래요.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간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미혹의 영을 넣어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사단도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면 자기가 끝장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못 보게 했다. 사단은 이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으로 두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어. 그러나 세상적으로도 내가 뭐 꼭 세상 따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도 살아야 되니까. 양손을 다 쥐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 두 손, 두 마음으로는 하늘나라 못 간다. 너희는 먼저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라. 이 땅에 보물 절대 못 가지고 간다 해도 어때요? 아니야. 알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지금 아직 내 육신이 먹고 살았는데 그럼 굶어 죽어? 다 팽개치고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챙겨준다는데 그 내용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그 내용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 양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양쪽 갖고 있으면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다 양쪽 다 쥐고 갈 것 같아. 절대 아니다. 멸망이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이 더럽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세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뭐냐? 영적 안일함입니다. 영적 안일함. 이 라오디아계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님이 책망하죠.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보니까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요함과 평안함이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거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사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서 주시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만큼 됐어. 아, 이제 내가 이제 70, 80 됐는데 뭐 언제까지 내가 뭐 정성 뻗쳤다고 최선 다하고 뭐 교회 가서 뭐해. 이만하면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러니까 안일함을 가져옵니다. 안일함이 가져오는 게 뭐가 제일 문제냐? 신앙의 영적 갈급함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욥이 죄와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느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몸이 아파 그냥 편하게 들어눕자. 2000년 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알고 그들의 두 눈으로 주님 하나님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얼추 따져도 100세가 넘어. 날마다 교회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마음에 구원자가 내가 죽기 전에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 내가 확신하고 들었는데 내 눈으로 구원자 보기 전까지는 난 죽지 않을 거야. 시몬도 그랬어요. 남자 시몬에게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네 두 눈으로 너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봐야 돼요? 교회 가서 봐야 되는 거야. 성전에 매일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가 뭐냐? 바로 구속함입니다. 시므온을 그렇게 소개하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아이가 구속됨을 이룰 자입니다 라고 증거한 게 안나라고 누가복음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를 바라는 자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욥과 같이 오로지 하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다. 아까 말씀했죠? 두 마음, 부정한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환난은 욥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말씀만을,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들의 이 신앙, 아직도 불순물들 많잖아요. 그걸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마지막 가정으로 온전함과 순전함을 이루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비록 석은 수에 머리지만 말씀 듣고 깨닫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로구나, 내가 과연 얼마만큼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산 일이 우리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욥과 같이 하늘의 고해를 사모하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가까움을 우리가 믿고 모든 길에 길이 참고 산 소망이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길이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 잊지 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오시는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제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 타락 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귀한 일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기쁘신 데까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오시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또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깨닫습니다. 어느 한 영혼도 사단이 주는 미혹의 영을 받아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데 부족한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목적지는 마지막 가져올 은혜로 아버지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 창조 본원의 세계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 마주보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대히 하고 지금까지 잡은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경주를 해서 마침내 계시록 22장 4절에 약속하신 말씀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들의 이마에 새겨지는 일이 있는 그 분열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